B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 핵합이 JCPOA 복원을 모색하기 위한 미국과 이란의 간접 대화에서 일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이드 하티부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고 일부 진전을 이뤘다며 하지만 오스트리아 빈에서 진행 중인 회담이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날 트위터에 협상이 초안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정치적 해결은 아직 멀었지만 목표를 향한 특정 단계에 합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양측 모두 합의에 도달하는 데 정말로 관심이 있다며 논의가 일반적인 사안에서 제재 해제와 핵합의 이행 문제에 대한 더욱 집중적인 쟁점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6일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EU 등 JCPOA 당사국들의 중재로 핵합의 복원을 위한 간접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당국자를 인용해 이번 회동을 통해 중간 단계 합의가 도출될 수 있으며 이는 복잡한 기술적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화상으로 개최하는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어제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오는 22일 기후정상회의에서 연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지구 기후변화의 부정적 결과를 극복하기 위한 광범위한 국제협력을 구축하는 맥락에서 러시아의 접근 방식을 밝힐 예정이라고 크렘린궁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2일과 23일 열리는 기후정상회의에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40개국 정상을 초청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참석은 미국이 최근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과 국가기관 해킹과 관련해 고강도 제재를 부과하고 러시아 외교관 10명을 추방하자 러시아도 이에 맞대응하며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공산주의 혁명 이후 60여 년 동안 쿠바를 통치했던 카스트로 체제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제8차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어제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을 라울 카스트로를 이을 당 총서기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쿠바 공산당은 1959년 혁명 이후 62년 만에 처음으로 카스트로 일가가 아닌 지도자를 맡게 됐습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4월 19일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당의 설립자이자 안내자였던 세대가 책임을 넘겨줬다고 밝혔습니다. 공산당 일당체제인 쿠바의 최고 권력자가 된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쿠바 혁명 이듬해인 1960년에 태어났습니다. 언론들은 쿠바에서 카스트로 체제가 막을 내렸지만 공산당 일당체제와 사회주의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쿠바는 미국의 제재와 동맹국인 베네수엘라의 원조 감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등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세부 전략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은 어제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외교장관들은 이날 채택한 관련 문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현재 움직임은 그지만 지정학적 경쟁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특히 교역과 안보에 대한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인권도 도전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영내 안정을 위협하는 동시에 EU의 이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이와 관련해 중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해양 진출 등 영내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언론은 해석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 한국, 호주 등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과 공동 관심 사안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하나 또는 몇 개의 국가가 만든 규칙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일방주의를 대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하이난성 보아오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 개막식에서 화상으로 진행한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국가 간에는 평등한 대우와 상호 존중, 신뢰가 필요하고 세계의 운명은 각국이 공동으로 지배해야 한다며 특정 국가의 일방주의가 세계를 움직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0일 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원은 북한이 핵 분열 물질 생산 등 핵 활동을 계속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G7 국가들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 비핵화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최대 적성국은 중국이며 북한과 이란이 제기하는 위협의 성격은 크게 다르다고 미국의 전 국가정보국장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1도, 최고는 14도에서 2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이 핵 분열 물질 생산 등 핵 활동을 계속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북한 내에 알려지지 않은 핵 시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며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는 가운데 제재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19일 공개한 2021 군비통제 비확산 군축 이행 보고서에서 미국은 2020년 내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지속된 핵분열 물질 생산에 대해 계속 상당히 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이 핵시설 중 일부를 계속 가동하는 징후를 포착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IAEA는 지난해 9월 보고서에서 영변 방사화학 실험실에서 활동이 포착됐다고 밝혔으며 8월 보고서에선 영변 원심분리기 농축시설에서 농축 우라늄 생산과 일치하는 활동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8월 보고서에서 평산 우라늄 광산과 공장에서 채광과 정련 활동이 진행 중인 징후가 있다고 IAEA는 지적했습니다. 영변 시설 내 방사화학 실험실은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할 때 사용되고 원심분리기는 우라늄을 농축할 때 쓰입니다. IAEA는 다만 영변 핵시설의 실험용 5메가와트 원자로가 2018년 12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영변의 경수로 건설과 관련해서는 IAEA가 2018년 10월 주요 부품을 경수로 건물 내부로 옮기는 활동을 보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재 배달과 건설 차량 출연 등 실험용 경수로 주변 움직임을 토대로 볼 때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 2020년 1월에서 12월에 내부 건설 작업이 계속됐을 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실험용 경수로가 완공되면 소량의 전력을 생산할 것이라며 우라늄 농축 기술 보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라늄 농축 기술이 핵무기를 위한 핵물질 생산에 이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2018년 폐기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선 거의 확실히 되돌릴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고 북한이 선택한다면 또 다른 핵실험 장소를 개발할 수 있다고 3년째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북한 내에 미확인된 핵시설이 추가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3년째 유지했습니다. 앞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UN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3월 안보리 순회 의장국 취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계속된 핵 개발을 막기 위해 미국의 안보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We do believe that North Korea constitutes a serious threat to our peace and security and to the globe. And so we have a vital interest in trying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이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특히 북한이 전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을 저지하고 북한의 도발과 무력 사용에 대해 방어하는 것이 미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2021 군비통제 비확산 군축 이행 보고서는 북한이 핵 관련 국제조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2003년 핵확산 금지조약 NPT 탈퇴를 선언했을 때 이미 조약 2항과 3항,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약속한 안전협정을 위반했고 여전히 위반 중이라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2020년에 UN과 동아시아 정상회담, IAEA 총회 등에서 전 세계 각국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제기하는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 건설적인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지만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에는 UN과 미국의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국제사회의 폭넓은 파트너들과 협력해 북한의 압박을 계속 가하고 북한의 확산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북한이 궁극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미국과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협상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또 지난해 제재 이행 조치로 재무부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이들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미국이 북한의 핵 활동을 계속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북한 비핵화는 여전히 미국의 최우선 목표이며 이를 위해 외교적 협상을 계속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생물무기 프로그램 운영도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생물무기 역량 개발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생물물질을 개발하고 생산한 것은 물론 이를 무기화했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군사적 목적을 위한 충분한 양의 생물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 7개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 비핵화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계속되는 동안 대북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7개국 G7은 19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 비핵화 CVID와 불법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폐기 목표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인 영국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정책보고서 주요 7개국 비확산 국장급 그룹 성명 북한 부분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북한의 빠른 시일 내 핵확산 금지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요 7개국은 북한이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 실험 등 불법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성명은 지난 3월 25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러한 발사는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사회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외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을 것을 고려하는 것에도 우려하면서 계속되는 2차 확산도 중요한 우려의 원인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결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핵 프로그램의 감시와 검증에서 핵심 역할을 할 준비태세를 향상시키려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강화된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7개국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동안 그 같은 불법 무기 개발을 겨냥한 제재가 계속 남아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나라가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고 인도적 제재 면제의 신속한 처리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모든 나라가 제재 회피 활동을 철저하게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주요 7개국은 북한이 도발을 삼가고 대화에 대한 관여에 전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의 최대 적성국은 중국이며 북한과 이란이 제기하는 위협의 성격은 크게 다르다고 미국의 전 국가정보국장이 밝혔습니다. 이란의 핵은 단순한 정권 유지 수단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존 레드클리프 전 국가정보국장 DNI는 19일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 가운데 자신은 중국을 보다 큰 패권 경쟁국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I coined a term within it, which is a greater power competition, and that is a competition between two, the United States and China.
레드클리프 전 국장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 단체 헤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군사, 경제, 기술 등 총체적 면에서 중국은 단순 경쟁을 넘어선 최대 적성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위협평가는 2018년 발표한 국방안보전략 NDS 보고서에서 1순위 위협으로 중국과 러시아, 2순위로 북한과 이란, 3순위를 테러로 분류한 데 따른 것입니다. 레드클리프 전 국장은 러시아의 경우 미국과 거의 대등한 경쟁자 또는 적성국으로서 역할보다는 거대 방해꾼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가가 중국의 위협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는 전혀 아니며 러시아 역시 극도로 위험한 적성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자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세계 지도자 가운데 가장 위험한 인물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의 목표는 향후 세계 질서를 중국과 연계해 다극체계로 바꾸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우주 패권 경쟁 부문에서 러시아와 중국 간 긴밀한 협력은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세법이 투영된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레드클리프 전 국장은 이순위 위협인 북한과 이란이 제기하는 위협의 성격은 매우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a nuclear power and they view nuclear weapons as the best deterrent to regime change.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서 핵무기를 체제 보장을 위한 최적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레드클리프 전 국장은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게 핵무기는 효과적으로 내부를 통제하면서 미국 등 강대국들을 막아내는 성격에 국한되어 있지만 이란은 그와 같은 요소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 정보당국들의 가장 큰 우려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경우 북한처럼 정권 유지를 위한 억제 수단에 머물지 않고 핵 공격에 따른 효과도 노릴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We don't know what the Iranians would use a deliverable nuclear weapon for. Would it be for a deterrent effect or would it be for an offensive effect?
이란은 이슬람 시아파 광신도들이 주류가 된 테러 정권이며 그런 정권이 핵을 장착한 운반 체계를 손에 넣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 당국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이슬람 순위파 정권들과의 오랜 갈등을 고려할 때 이란의 핵 보유는 미국의 영내 목표에 반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국장 DNI는 중앙정보국 CIA 등 미국의 18개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수장으로 레드클리프 전 국장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이직을 수행했습니다. 한편 레드클리프 전 국장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은 모두 재래식 전쟁으로 미국에 이길 수 없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나라는 비대칭 기술을 역량 격차를 줄일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고 대표적인 사례가 사이버 분야라고 밝혔습니다. 레드클리프 전 국장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보 당국 간 긴밀한 공유 체계 재편이 매우 중요하며 인공지능 분야의 투자가 경쟁에서 이기는 핵심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의 3월 대중국 수입액이 1천만 달러를 넘어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경 봉쇄 상황에서 주목되는 규모지만 여전히 미미하다며 북한이 국경 봉쇄를 풀기 시작했다고 판단하기는 이른 시점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은 18일 공개한 해관 총서 자료를 통해 3월 대북 무역액이 약 1,428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1,888만 달러를 기록한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대북 수출은 1,297만 달러, 수입은 130만 달러로 수출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특히 중국의 대북 수출은 지난 1월과 2월에 3만 3천 달러에 비해 약 400배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대한 대응으로 1년 넘게 국경을 봉쇄하면서 대외무역은 지속적으로 줄었고 특히 올해 1월과 2월은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던 상황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지난 1월부터 이어진 북한과 중국의 국경 봉쇄가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공영 NHK 방송은 지난 15일 접경 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역에서 북한으로 향하는 것으로 보이는 화물열차가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보다 하루 전인 14일에는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이 중국이 북한과의 국경을 다시 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최근 단둥 당국이 오랜 기간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단둥과 신의주간 신암록광대교가 곧 열릴 것임을 시사하는 일련의 프로젝트와 관련한 입찰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는 최근 러시아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중국, 러시아 등과의 화물 운송이 가까운 장래에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무역통으로 알려진 리용남 중국주재 북한 대사가 최근 부임한 것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해관 총서의 3월 무역 자료는 물자들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I think it is an indication that more goods are getting into North Korea.
고스 국장은 북한 정권이 현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돕는 제한된 양의 외부 자원을 안전하게 반입하는 절차를 생각해냈다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의 계속된 국경 봉쇄는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 같은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북한이 중국과 관여했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 대 교수는 바닥으로 떨어진 북한의 1, 2월 교역량에 비해 3월 무역 수치는 분명 늘어난 것이 맞지만 이를 국경 봉쇄 완화 등의 조짐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중국이 지난달 약 1,200만 달러의 상품을 북한으로 수출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 전 교역량은 이보다 5배에서 10배 많았다며 북한이 국경을 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Now in March, now the Chinese show $12 million of exports. Certainly up.
브라운 교수는 또 이번 무역액 공개에는 세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북한이 어떤 물품을 수입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지원 물품이나 의약품, 식량이나 곡식 관련 물품이 포함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통상 겨울이 지난 시점에 비료를 수입해 왔던 만큼 수입품이 비료라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니라며 1,200만 달러의 적은 규모를 놓고 교역 정상화로 해석하기는 무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고스 국장은 3월 북중 교역량 증가에도 북한이 국경을 개방하기까지는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t'll be slow, but North Korea is being very circumspect on how they deal with the outside.
북한은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외부 세계와의 거래를 매우 신중하게 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한 이는 유지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고스 국장은 또 현재 북한은 내부 현안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며 외부 세계와의 관여는 그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의 작년과 올해 쌀 생산량이 136만 톤에 그칠 것이라고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조사 서비스가 쌀 월간 전망 4월호 자료를 통해 예상했습니다. 자료는 북한의 식량 작물 가운데 옥수수와 콩 등을 제외한 올 가을 쌀 생산량을 도정 후 기준 136만 톤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재작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농무부는 올해 북한의 쌀 수입량을 지난해보다 11만 8천 톤 증가한 15만 톤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식량 공급과 필요 상황, 쌀 수출 자료, 식량 부족량 등을 고려해 산정하는 것입니다. 앞서 농무부는 지난해 자료에서는 북한이 수입해야 할 쌀 규모를 22만 톤으로 전망했었습니다. 농무부는 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북한 농작물 재배 현황과 수확량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각국 정부와 협력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인력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공조가 필수라며 민관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전 세계적인 위협으로 부상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우려하면서 날로 증가하는 해킹 위협을 상쇄하기 위한 각국 정부와의 공조를 소개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9일 VOA에 미국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세계 각국 정부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고 북한의 잠재적 네트워크 침투를 감지해 대응하도록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 담당자들을 훈련시키며 최고의 사이버 안보 관행을 금융기관, 암호화폐 거래소와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해킹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전방위적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체계를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국가에서 민관 합동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이 가하는 사이버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 담당자들, 그리고 일반인들이 계속 경계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남태평양 섬나라 피지의 사이버안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각종 해킹 수법과 공격 대상, 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피지 주재 미국 대사관, 미국의 비영리 국제교육기관인 CRDF 글로벌, 그리고 호주의 사이버 보안업체 인터넷 2.0이 기획한 이번 연수에는 피지의 민간금융기관과 전기통신회사, 피지 준비은행, 금융정보분석기구, 각 정부 부처에서 근무하는 37명의 사이버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지난 2월 17일 북한군 정보기관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을 기소하면서 북한이 미국 정부와 금융기관, 백신을 개발하는 제약회사까지 해킹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글의 위협분석그룹은 지난달 31일 북한 해킹그룹이 CQ리얼리트라는 이름의 가짜 보안업체 웹사이트를 개설해 보안 연구자들을 유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해킹그룹이 구인, 구직, 비즈니스 전문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링크드인과 트위터에 보안 전문가를 사칭한 허위 계정을 만든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같은 날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간 3억 1,640만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훔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작전을 계속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북한 해커들로 추정되는 세력은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미 전직 관리 등 한반도 전문가들의 통신 네트워크에도 잇따라 침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북한과의 협상에 깊이 관여했던 이들 전문가는 지난해 말 VOA에 컴퓨터와 휴대전화가 해킹됐으며 북한이 배후로 추정된다는 통보를 미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 FBI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기고문 청탁 이메일 등을 통해 상대방 시스템에 악성 코드를 심으려고 하는 적이 미 보안당국에 의해 포착된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잇따라 발표되는 사이버 안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특정 개인과 기업, 기관 등을 겨냥한 스피어 피싱 수법을 사용해 위장된 링크가 첨부된 이메일을 전송하고 악성 파일로 생성된 뒷문, 이른바 백도어를 통해 민감한 정보를 빼내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세계가 앞으로 20년 동안 질병 문제에서 기후변화, 신기술,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혼란에 이르기까지 더 격화되고 연쇄적인 국제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미국의 정보기관이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은 역내 행위자로서 더 많은 변동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택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NIC는 8일 공개한 글로벌 트렌드 2040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20년 동안 세계가 마주하게 될 상황을 예측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는 NIC가 국가안보 환경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정치와 경제, 안보, 사회 분야 등의 추세를 평가해 4년마다 발표하는 보고서로 정책 결정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NIC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어떤 특정한 한 국가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더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활동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등장하면서 국제 경쟁 환경에서의 갈등 위험이 높아져 더욱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은 매우 파괴적이고 정밀한 재래식 무기와 전략 무기, 민간과 군사 인프라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활동, 혼란스러운 정보 환경 등의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바로 이런 환경에서 북한과 이란과 같은 역내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 증대와 목표 실현을 위해 분투할 것이며 결국 이는 국제 시스템에 더 많은 변동과 불안정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글로벌 트렌드 2040 보고서에 담긴 북한 관련 내용은 4년 전에 발표된 2035 보고서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4년 전에는 북한의 핵 문제에 집중한 반면 이번에는 북핵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겁니다. 앞서 2035 보고서에서 NIC는 북한의 핵무력 시위와 더불어 이란의 불확실한 의도가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핵 능력을 추구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또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역내의 안정성을 악화시키고 이는 주변 국가들이 각자의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때로는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 대륙을 위협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면서 한반도 주변의 긴장이 고조되고 향후 몇 년 안에 심각한 대립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 2040 보고서는 앞으로 20년 뒤에 실현 가능한 미래에 대해 총 5가지의 가상 시나리오, 즉 민주주의의 부흥기, 필요하는 세계, 경쟁적 공존, 고립, 그리고 비극과 동원으로 분류해 예측했습니다. 민주주의의 부흥기는 미국이 계속 국제사회를 이끄는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 그리고 필요하는 세계는 중국이 앞서는 가지만 완전한 지배력을 가진 상태는 아닌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로 NIC는 특히 필요하는 세계와 관련한 한반도의 상황을 예측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스템이 방향을 잃고 혼돈이 가득하며 변동이 심한 상황으로 동북아의 안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해당 시나리오에서 미국은 한국, 일본과의 영내 동맹 유지를 시도했지만 두 나라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신뢰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점점 더 자주적인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 그리고 심지어 자체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미래 상황을 전망하며 고령화에 주목했습니다. 기후변화와 질병, 금융위기와 같은 국제적 도전과 분열, 불균형, 경쟁, 적응 등 미래 환경에 미치는 5개 핵심 항목 가운데 한국은 적응 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유럽과 같은 고도로 고령화된 인구를 가진 국가들은 자동화 정책과 이민 확대와 같은 상황 적응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는 경제 성장에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 44세와 48세인 한국과 일본의 국민들의 중간층 연령대가 2040년에는 53세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또 향후 20년 동안 한국은 노동할 수 있는 연령대인 19세에서 64세 인구 가운데 23%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19%, 독일 13%, 중국 11% 등에 비해 더 많은 노동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한국을 비롯한 고령화 국가들은 노동인력 대체를 위해 빠르게 자동화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악화된 한일 관계가 단기적으로 재설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경색된 한일 관계는 북한과 중국 문제에 대한 미한일 3국 공조를 어렵게 해 영내 미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한일 관계를 차가운 교착 상태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일 관계의 열악한 상태를 감안할 때 이런 관계가 단기적으로 재설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한일 간 씁쓸한 관계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미국의 효과적인 3국 협력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열악한 한일 관계는 대북 정책에 대한 협력은 물론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에서 미한일 3국 공조를 복잡하게 해 미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위협은 전통적으로 한일 양국의 정치적 긴장 상태에도 불구하고 미한일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이끌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문재인 정부 하에 한국은 북한과 따뜻한 관계를 위해 노력해왔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외교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일본은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유예 조치를 지속하는 상황은 미한일 3국 간 조율된 조치와 발언의 기회를 줄어들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한일 3국 공조를 장려하고 양국 간 이견 해소를 촉구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 한국 사이 관여를 촉진하는 데 더 많이 관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공조는 미국 지도자들이 취하는 접근 방식에 따라 변동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미국이 외교로 북한에 관여할 때 일본의 지도자들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많은 일본인들은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으며 미북 관계가 좋을 경우 북한에 대한 일본의 이익이 소외될까 걱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제도화된 관계에 더 의존하는 보다 전통적인 파트너십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기존 외교 정책을 이어갈 것을 선언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해상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 등을 다루는 데 있어 양자동맹의 활성화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지난 10년 동안 미일 방위 협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분쟁 도서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대결과 같은 안보 문제에 대응하면서 개선되고 진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진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미국의 보호에 덜 의존하는 보다 자율적인 방어태세 개발 욕망을 일부 드러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몇 년간 국제 환경은 미국과 일본이 관계를 조정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크게 성장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도전과 위협이 더 날카로워졌다는 겁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 쿼드와 관련해 일본은 한국의 부재가 쿼드 4개국 모임의 추가적인 이점이라고 여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국군 포로들이 지난해 북한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경문협의 제기한 항고에서 한국 법원은 국군 포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경문협의 북한 저작물 사용료는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낸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 항고를 기각했다고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물망초가 20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포로로 잡혀 강제 노동을 했던 한모씨 등 탈북 국군 포로 2명이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각각 2,100만 원, 미화 약 19,000달러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이후 한씨 등은 실제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경문협을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와 추심 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8월 1일 인용했습니다. 경문협이 한국 방송사 등에게서 징수해 법원에 공탁한 북한 영상물 등 저작권료를 압류해 한씨 등에 대한 북한 측의 위자료를 추심한다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경문협은 2004년 남북한 민간 교류와 협력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북한과의 협약에 따라 북한 출판물과 방송물 등에 대한 한국 내 저작권을 위임받아 한국 방송사 등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한 뒤 북한 측에 송금해 왔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북한으로의 송금이 금지된 이후엔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문협은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면서 북한의 저작물 사용료는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한 등의 이유를 들어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압류 금지 채권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경문협 측이 제시한 남북 사이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한 정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국민 개인의 권리 행사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서에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 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효과를 갖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는 압류 금지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시했습니다. 또 경문협 측이 법원에 공탁된 저작권 사용료가 북한이 아니라 조선중앙TV 등 원저작자에 지급하는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피압류 채권의 부존재, 집행채권의 소멸 등은 실체상의 사유로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에 대한 항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국군포로소송 대리인인 엄태섭 변호사입니다.
경문협 측의 이번 항고는 사실상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를 따져야만 하는 것인데 실체적인 문제를 들고 나와서 주장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항고 법원에서는 모두 다 기각 판결을 내린 그런 내용이고요. 앞으로 진행될 추징금 청구 소송에서 실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우리 원고 국군포로 어르신들의 청구가 최종적으로 인용이 되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국군 포로들은 이와는 별도로 승소 판결과 법원 추심 명령에도 위자료 지급을 거부한 경문협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문협이 이번에 항고 사유로 제시했던 실체적 사유들에 대해선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경문협 측 소송 대리인인 이형택 변호사는 절차상 사유를 다루는 항고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공탁된 저작권 사용료는 북한이 아니라 개별 저작물 제작자에게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추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있을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이런 쟁점들을 본격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문제는 북한이 법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국군 포로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북한 당국의 행위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기업이나 아니면 모든 조직의 재산권이 모두 형식적으로 국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북 교류, 남북 협력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이나 이윤 같은 경우는 모두 북한의 당국 재산으로 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국군 포로는 북한 당국에서 저질러진 행위거든요.
한 씨 등 국군 포로들의 소송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한국에서 제기된 첫 손해배상 소송이었습니다. 실제 위자료 지급까지 이루어질 경우 유사 소송에 미칠 파장 등으로 추심금 청구 소송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이민자 43명의 초상화와 그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을 펴냈습니다. 북한 인권과 탈북민 보호 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온 부시 전 대통령의 새 책에는 탈북민 2명의 이야기도 담겼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21일 이민자 43명의 초상화와 그들 각각의 삶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은 많은 것 중 하나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퇴임 후 화가와 작가로 변신한 부시 전 대통령은 직접 이들 이민자들의 얼굴을 유화로 그리고 그들의 이민 스토리를 소개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 부부가 설립한 부시 센터의 로라 콜린스 부국장은 19일 VOA에 이번 책은 이민자들의 미국에 대한 공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부시 전 대통령이 이민자들의 얼굴을 직접 그린 건 이민이란 궁극적으로 인간에 관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고 콜린스 국장은 밝혔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이 그린 초상화 43점의 주인공 가운데는 미국 국무장관이 된 매들린 올브라이트와 헨리 키신저,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배우에서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낸 아놀드 슈워츠제네거와 같은 공인도 있지만 대부분은 평범한 미국인으로 살아가며 일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이민자라는 설명입니다. 콜린스 국장은 최근 이민정책 관련 논란에서 보듯 종종 미국 이민정책은 몇 명의 망명신청자가 국경에 체포돼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이민자가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지 혹은 피해를 주는지 등 큰 숫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부시 전 대통령은 이민이란 결국 사람과 연관돼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또 이 책을 통해 이민 가정 자녀로 태어났든 어디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미국에 정착했든 이민자는 미국 사회에 크고 작은 무한한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한다고 콜린스 부국장은 덧붙였습니다. 새 책에서는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민에 대한 부시 전 대통령의 관심과 애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 가운데 꽃제비 출신으로 지난 2007년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남성 조셉 김 씨와 오신혜 씨가 초상화의 주인공 43명에 포함됐습니다. 현재 부시 센터의 인권 담당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 김 씨는 부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사진 두 장을 요청하며 미국 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를 다시금 상기시키고자 자신의 이야기를 반드시 책에 담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So President Bush wanted to make sure that my story was included.
김 씨는 책 출간에 앞서 자신의 얼굴과 미국 정착 과정 등이 담긴 글을 읽고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구가를 하던 자신이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도착해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재단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큰 영광이자 축복이며 북한에서 절대 누릴 수 없는 자유와 희망을 품고 살아갔지만 동시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누나와 어머니의 얼굴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탈북민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직접 만나고 지난 2005년에는 미 역사상 처음으로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0명이 넘는 탈북민이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부시 센터는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장학금 지원 행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전직 대통령 재단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워싱턴 포스트 신문 기고문을 통해 이민 문제를 지적하며 이민자들은 미국의 위대한 자산인 만큼 이들을 배척하기보다 합법적 이민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 북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성 제이슨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이슨 씨의 네 번째 사연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삿짐 운송회사에서 6개월 동안 일하며 미국 사회, 미국인들의 삶을 들여다봤던 제이슨 김 씨. 국가가 정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배경과 형편이 다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무수히 많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직업에 따라 소득의 차이가 생기고 그것이 삶의 질적인 부분을 결정하는 것도 봤습니다. 나이 들어 새로운 곳에 온 이민자들이라 해도 선택할 기회와 시간은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사회에 왔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 역시 오늘 내가 선택한 하루로 열릴 수 있다는 설레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이스 씨는 업무 일정이 매일 달라지는 이삿짐 운송회사에서는 오래 머물 생각이 없었습니다.
고정적인 그런 그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시작할 수 있었고 낮에도 일을 때랑 뭐 밤에도 늦게 일을 해야 될 형편이고요. 그리고 또 타주로 이렇게 드라이빙을 해야 되는 형편이고 왜냐하면 그 이사를 하시는 분의 주거지까지 가야 되니까요.
제이슨 씨는 이삿짐 회사에서 6개월 동안 트럭 운전 기사 경험을 쌓은 경력을 갖고 다른 회사로 옮겼습니다. 수산물 중간 도매상이었다고 말하는데요.
제가 일을 일찍이 시작해야 될 형편이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그때 저희가 딜리버리하는 커스터머가 오프닝하는 시간이 이제 아침 시간이 많았어요. 아침 시간대. 그리고 그로서리도 그렇고요. 그리고 보통의 레스토랑이나 그로서리 가게가 새로운 제품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자기네 그 스토어가 오프닝을 하기 전에 그것이 다 작업 준비가 끝나야 되는 겁니다. 재료라든가 또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픈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딜리버리를 끝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픽업을 회사 웨어하우스에서 이제 픽업을 해서 나가려면 보통 2시, 3시 이때쯤에 이제 시작을 보통 다 해가지고 픽업 해가지고 이제 새벽 시간대에 이제 딜리버리를 현지로 나가는 것이어서 시카고 전역.
하루를 굉장히 일찍 여셨겠네요.
예, 당연히 이삿짐 센터에서 일할 때보다는 좀 더 정해진 시간대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잡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새벽 3시 보통 시작을 해가지고 오후 2시나 3시경에는 보통 작업을 뗄 수 있는.
하루가 뒤바뀌는 업무 일정이 역시 쉽지 않았을 텐데요.
하루 일과가 어떠셨나요?
보통 제가 깨어나면 이제 2시경에 깨어나거든요. 깨어나야죠. 깨어나는 집에서 간단히 도시락을 쌉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 도착하는 시간이 보통 2시 반경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도착하자마자 이제 회사에 가서 그 디스패치 가가지고 제가 어느 지역으로 이제 오늘 그 배송을 나갈 것인가 하는 그거를 배차를 받아요. 그러면 그 회사가 쭉 그 트럭이 한 보통 30대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 루트가 다 달라요, 가는 곳이. 그리고 커스터머도 다르고. 10곳 내지 15군데, 최고 20군데 정도 되는 서로 다른 그 커스터머 배차를 나가니까 그거를 쭉 요해를 합니다.
트럭을 배정받고 물건을 트럭에 싣고 배송지를 확인하는 등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러려면 보통 5시 반, 5시 그 정도 되거든요. 그때쯤이면 이제 회사를 각기 출발합니다. 저 혼자뿐이 아니라 이제 보통 2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하는 것은 다 서로 방향이 다 시카고 서부지역, 남부지역, 뭐 동부지역, 북부지역이 다 다릅니다. 그 멀기는 위스콘신, 메디슨까지 들어가기도 하고 그야말로 그때 지금도 가끔씩 제가 기억을 더듬으면 눈꺼 뜰 새 없는 시간이 있어요. 일단 딜리버리가 시작되면요 정말 최소한의 시간 재빨리 그 딜리버리를 하고 고객이 사인을 반드시 인보이스에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회사. 그 보통 하루에 200마일 정도요. 그렇게 딜리버리 하고 회사로 복귀하는 시간대가 이제 보통 이제 1시 반이나 2시, 2시 반. 이 경우에 보통은 다 복귀를 합니다.
하루 주행 거리가 많게는 320km까지도 달리는 것인데 당시 시간당 15달러 수준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영어만 아니었다면 더 빨리 적응하고 익혔을 업무.
두석 달간은 정말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었어요. 그 영어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현지에 커스터머 확인을 시켜줘야 되고 사인을 받아야 되고 그 과정에 영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대화를 해야 되고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짬만 나게 되면 정말 주말이면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 사전을 뒤집어보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당연히 가지고 있었으니까 정말 구글 트랜슬레이터 그 통역한테 되게 감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석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 회사 분위기와 필요한 영어 회화 그리고 물품의 이름들이 익숙해졌는데요. 제이슨 씨에게 이곳에서는 얼마나 근무했는지 물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3년 정도 일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족하셨나 봐요.
제일 그 회사에서 일할 때 그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정해진 시간대에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끝마치고는 나머지 제 여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보낼 수 있는 그 여가 시간에 대한 제가 계획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계획하기가 좋았지만 무엇보다 돈 버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그때 당시 보통 8시간 이상을 보통 10시간부터 12시간 내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8시간 이상 매일 일한 셈이지요. 8시간을 초과 근무를 했을 때는 기초수당의 1.5배를 받지 않습니까? 9시간부터는 그 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22불, 23불. 초과 지급이 되는 그 수당이 상당히 그 짭짤했습니다. 한국말로는 짭짤하지만 상당했습니다. 그 초과로 지급받는 수당이. 50시간, 55시간.
계산기를 두드리니 초과 근무 수당만 한 달에 1,300여 달러. 그야말로 짭짤한 재미에 새벽잠 설치는 것 정도는 오히려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또 한 번 제이슨 씨가 북한의 거짓 선전을 깨닫는 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북한에서는 뭐 자본주의에 대해서 뭐 노동 착취 대가 없이 노동 착취하고 뭐 정말 조금 그 돈을 주고 소나 말처럼 부려먹는다고 뭐 그러게 흔히 저희들이 교육을 받거든요. 당연히 그게 아니지요. 제가 일한 만큼 초과로 일을 더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더 받고요.
법이 보장해주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됐지만 당연하게 되기까지 익숙해지는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3년쯤 지나니 경제적인 안정도 찾아왔는데요.
제 임금도 당연히 올라가고 그에 맞게끔 제 삶도 조금 더 윤택해졌고요. 그리고 여유도 가졌고요. 그리고 그 시기에 이제 차도 뭐 한 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대를 더 샀고요. 그리고 집도 조금 더 나은 곳에 이사를 갔고요. 뭐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뭐 이를테면 가끔 쇼핑도 가서 집에 둘러보면 또 가구도 좀 있어야 되겠네. TV도 조금 작은 것 같은데 좀 더 현대, 최근에 나온 신모델로 좀 바꿔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참 그때가 좀 삶이 알차고 즐거웠고
삶의 안정과 여유를 갖게 해준 곳에서 3년이 흐른 시점에 다시 한번 삶을 점검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계속 트럭 운전을 하는 그 부분이냐 아니면 도전을 해가지고 전혀 새로운 부분으로 내가 도전을 하겠느냐 이를테면 전혀 딴 방향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겠나. 예를 들면 무슨 이 커뮤니티 칼리지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기술학교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그런 데 가서 자격증을 더 얻어가지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겠는가. 그런데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기보다는 그것이 이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계속 그거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보다는 더 매력적이지 못했어요.
마음만 먹으면 공부를 다시 시작해 새로운 경력에 도전할 수도 있었던 제이슨 씨. 현재의 일을 발전시켜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제이슨 김 씨의 사연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주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합니다. 두 명의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총을 난사해 12명의 학생과 1명의 선생님을 살해하고 2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딜런 클리볼드와 에릭 해리스는 학교에 총을 들고 가기 전 비디오 테이프에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과 학교 총기 난사 계획을 담았습니다. 이 비디오 테이프는 총기 난사 6주 전에 만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99년 4월 20일 아침 11시 20분 딜런 클리볼드와 에릭 해리스는 검정색 긴 트렌치 코트를 입고 학교 건물 앞에서 학생 한 명을 살해하고 학교 안으로 진입해 도서실에 있던 학생 여러 명에게 총을 난사하고 12시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키기 하루 전날 에릭 해리스에게 총을 판매한 마크 마네스는 6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에릭 해리스에게 마크 마네스를 소개시켜준 필립 듀란 또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콜럼바인 고등학교는 1999년 가을 다시 학교 문을 열었지만 4월 20일 발생한 이 사건으로 미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고 전 세계적으로 대서특필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미국에선 수십 년간 계속될 총기 규제법과 학교 안전 문제에 관한 논쟁이 심화됩니다. 1889년 4월 20일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매우 엄격했고 자상했던 어머니는 1908년 히틀러가 19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어렸을 때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집을 떠나 빈으로 갑니다. 그러나 빈에서 그토록 입학을 희망했던 빈 국립아카데미 예술학교에 탈락하고 크게 좌절합니다. 1913년 뮌헨으로 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찰나 1914년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합니다. 히틀러는 독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 자원 입대합니다. 1919년 독일 노동자당에 가입하고 1933년 독일 총리에 임명됩니다. 1차 세계대전 후 대통령 힌덴부르크는 전후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히틀러를 수상으로 임명했고 히틀러는 일당 독재 체제를 확립한 후 대통령이 죽자 대통령의 지위를 겸한 수상, 즉 총통으로 명실상부 독일의 독재자가 됩니다. 히틀러는 뛰어난 웅변술을 가졌고 독일 민족 생존권 수립 정책을 주장하며 자를란트의 영유권 회복과 오스트리아 병합 그리고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전쟁 중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펴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같은 나치 강제 수용소의 가스실에서 학살당합니다. 히틀러의 유대인 박해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돼 홀로코스트, 대학살로 숨진 유대인의 수는 600만 명이 넘습니다. 히틀러는 이탈리아, 일본과 동맹을 맺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서유럽을 차지하지만 미국의 참전과 러시아에서의 참패 등으로 패색이 짙자 결국 1945년 방공호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